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인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항복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라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왕과 귀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러나 예레미야 자신도 그 일이 실제로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불길한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총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미 그 유다의 내적인 어떤 상황들을 첩보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다에는 바벨론과 대치하면서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나뉘어져서 바벨론에 맞서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들과 바벨론과 화친하고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화친해야 된다, 바벨론 왕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예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언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또 여러 예언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주님 뜻이라 그러는데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바벨론과 계속 맞서 싸우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며 이렇게 예언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예언자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역사가 지난 시점에서 이 일들을 읽으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구나라는 사실을 당연한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루살렘이 파멸이 되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그리고 이 사령관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좋을 대로 하자.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네가 여기 남고 싶으면 남아라.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웠는데, 네가 그와 함께 하고 싶으면 또 그와 함께 해도 좋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굉장히 후대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는 같은 유다의 동족들에게, 귀족들에게 매를 맞고 구금되어 있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예레미야의 선택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뜻밖입니다. 저 같으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미 더 이상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유다의 남눈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후대해준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가서 이렇게 남은 여생을 이렇게 편하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선택을 하지 않죠. 백성 중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레미야 40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의 어떤 총독 역할을 했던 그다랴도 암살이 되고 이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으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예레미야가 너네 애굽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끌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끌고 가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거봐라, 내가 너네 정신 안 차리면 예루살렘 망한다 그랬지. 그런데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자랑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바벨론으로 가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거나 했을 텐데 예레미야의 이후에 그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후의 행적을 보면 전혀 그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어떤 당연히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신약께서 그 이 계시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주님은 주님의 갈 길을 가시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비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비장한 죽음을 통해서 어떤 그 쇼를 보여주듯이 어떤 그런 비장한 죽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걷는 그 길, 그게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걷는 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냥 백성을 자기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너네들 한번 잘해봐, 너네들 한번 축구 경기 잘해봐, 너네들 한번 그 경기를 열심히 뛰어봐, 열심히 뛰어서 이겨야지라고 하며 그냥 훈수 두는 정도로 어떤 그 백성들에게 다가갔던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 중에 한 명으로 서 있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과 끝까지 함께하며 그 망하는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함께 있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통해 참 선지자가 가지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께서 또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예표되는 행동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그 가능할까요? 그 나와 지금 고난받고 있는 망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연대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자식이 길거리에서 그 옷에 그 더러운 것을 묻히고 그리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을 잃고 울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콧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라면 당장 가서 그 자녀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콧물을 닦아주고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단지 훈수두는 너네 잘해봐, 좀 열심히 해야지, 왜 그 정도밖에 못해,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거야,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잖아 라고 하는 식으로 훈수자의 입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드는 도전은 그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이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설명을 해주어도 알아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환멸을 어떻게 견디었을까?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같이 가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 저로서는 그 지점이 너무나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저도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그 좋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제가 사역자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하기가 편하지 않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치지 않고 여전히 매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께 대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 하고 우리가 좋은 의도로 같이 구역으로도 모이고 성가대라도 모이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모여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 어떤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환멸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예레미야는 훨씬 더 오래 사역하면서 훨씬 더 어떤 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가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 궁금한 지점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그렇고 이 모든 이 예언서들, 이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만 예전에 이제 박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때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겪게 되는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이 환란의 어떤 현실들에 대해서 이 그 선지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완성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오늘의 어떤 그 환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기만이나 어떤 자폭으로 이렇게 그런 극단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뒤에 있습니다. 그 7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제 요한계시록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굉장한 어떤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그리고 어떤 비전에 관한 어떤 이제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심되는 이렇게 5장, 6장, 그리고 이제 7장에 걸쳐서 그 천상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교회의 현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듯이 일곱 교회의 현실에서 보여주듯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내부가 이게 교회가 내부 안에가 너무 썩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교회의 현실 너머로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수많은 성도의 무리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아주 핵심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그 주님께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수학이나 아니면 이제 그 그림 이제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개념 중에 그 소실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의 이제 어떤 시선이나 어떤 게 한 그림 안에 있는 어떤 형상들이 어떤 그 선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런 걸 보면 그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나머지 이제 열두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 시선이 다 그 정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있죠. 이제 그림 안에 소실점이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작가들을 보면 소실점이 그림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굉장히 그 다양하고 때로는 복음에 역행하는 것 같은 그림이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완성에 역행하는 것 같은 그림이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결국 다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과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미래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기만이나 자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모든 그림이 결국 주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환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유명한 어떤 훌륭한 지휘자가 어떤 오케스트라나 심포니를 이렇게 지휘를 하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고 하도 불안할 때가 있죠. 음이 조금 흔들리거나 전체적으로 템포가 좀 잘 맞지 않거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저 지휘자는 훌륭한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불안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어떤 교향곡을 끝까지 연주해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그림 안에 혹은 우리의 공동체의 그림 안에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어떤 화포 안에 어떤 그러한 그 것들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미래를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 거슬리는 것들 오늘 우리 눈앞에 말이 안 되는 것들 오늘 우리 눈앞에 왜 이런 현실을 주시는가 이런 악인이 여전히 득세하게 하시는가 왜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질문을 여전히 던지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림을 주님께서 완성시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 안에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이겨내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대목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은 거룩한 불가지론이다라고 말을 좀 붙여봤습니다. 혹은 겸손한 불가지론이다. 어떤 무신론자의 교만한 불가지론이 아니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그 불가지론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셨다는 거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손아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현실이 맞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질 때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의 전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과 그 역사의 그 아름다운 결말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어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예로운 삶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초기 행적으로부터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 묘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의 곁을 따르던 수많은 이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나마 남아있던 이들도 이제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공회 의원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함께하는 이 사람. 저는 그 대목을 통해서 그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만 가까이 하려 하고 영광의 예수만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명망 있고 인기 있는 예수님만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아리마드 요셉과 몇몇 여인들은 이미 돌아가신 시체가 되신 영원히 떠나가신 그 예수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같이 거하기로 결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상징적으로 약간 비약이 있겠습니다만, 자, 이러한 제자들의 그 함께함이 있었기에 예수의 어떤 부활의 영광이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더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나 예수가 죽은 걸 봤어. 그분이 돌아가신 걸 봤어. 그 처참한 자리, 그 눈물의 자리, 와, 그 말도 안 되는 자리, 나 그거 봤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그걸 넘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40일 동안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완성을 위해서 이 필수적인 자리죠.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 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에 대한 어떤 처절한 그 사도 바울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그 로마서 3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는 어떤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능력, 이것이 더 대비되고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서 그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한편으로는 생명의 법을 내가 한편으로는 사망의 법을 쫓는도다라고 하는 이 갈등과 긴장과 이미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엄습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 주님께서 8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하심과 미래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주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단지 생각이 바뀐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세계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신앙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복된 미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어떤 영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1966년에 나온 안드레이 류블로프라고 하는 이제 구소련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상영 시간이 3시간이 좀 넘는데 그 혹시 저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졸리거든요. 아주 졸리기로 악명 높은 이름도 어렵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의 감독이었다가 나중에 서방 세계로 망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안드레이 류블로프는 15세기의 러시아 이콘 화가입니다. 이제 성화를 그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 굉장히 재능이 있어서 이제 수도사이기도 했고 많은 어떤 그 당시 러시아가 하나의 어떤 나라가 아니고 여러 공국들로 흩어져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는 현실은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천상의 세계를 그려야 되는데 이 현실은 타타르인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민족을 싹 쓸고 가고 또 이렇게 각각 쪼개진 공국끼리 서로 이렇게 4분 5열돼서 경쟁하고 그래서 어떤 공국의 공작이 어떤 대공이 타타르의 쪽을 끌어들여서 자기 어떤 친척인 다른 공국을 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어떤 궁전을 짓고 어떤 그 성당을 지은 어떤 그런 기술자들이 언제 우린 다른 대공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놓고는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빼버리고 이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타타르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겁탈당하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타타르인을 이렇게 죽이죠. 근데 수도사인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자책하면서 그때부터 그림도 그리지 않고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거의 이렇게 계속 이제 계속 잠을 자다가 이제 영화가 끝날 때쯤 될 때 이렇게 굉장히 그 다른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보리스카라고 하는 어떤 그 10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종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대공이 이제 공작이 이제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갖고 누구를 막 부릅니다. 여기 종 만드는 사람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 보리스카가 저희 아버지는 역병 때문에 죽었고 저 옆집에 살던 기술자 아저씨는 타타르인들이 와서 죽였고 다 죽고 아무도 안 남았어요. 아유 그래 그럼 우리가 종을 못 만들겠군.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보리스카가 잠깐만요 제가 종을 만들 줄 알아요 저에게 맡기세요 이러죠. 의심의 눈초리로 네가 진짜 만들 수 있어? 예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좀 돈을 벌어보려고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그가 기술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흙도 찾고 해서 이제 종을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얘가 뭘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점점점 이제 기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귀족들과 사람들이 다 모인 앞에서 이제 그 타종식을 하는 이제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근수근거리죠. 분명히 저게 종이 소리가 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쟤는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수근수근수근거리죠. 그리고 타종하는 날이 다가오고 종을 탁 쳤는데 종이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종이 소리가 꽝 하고 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종 만드는 기술자도 없고 너무 전쟁 때문에 피폐해서 종을 만들 여력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종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됐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보리스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진흙더미에서 펑펑펑펑 웁니다. 그런데 이 보리스카가 이 종 만드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안드레이 류블로프라고 하는 수도사가 그때 다가갑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떼요. 아이야 너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하죠. 저희 아버지 그 망할 영감이 죄송합니다. 저에게 종 만드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요. 막 그러면서 펑펑펑펑 웁니다. 야 그래도 야 사람들이 너 때문에 같이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는데 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너는 울고 있구나 얘야. 그러면서 확 안아줘요. 그리고 야, 우리 같이 함께 삼위일체 수도원으로 가자. 그리고 나는 성화를 그리고 너는 종을 만들자. 그렇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영화가 흑백이었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 그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안드레이 류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성화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명의 천사를 이렇게 그린 건데 굉장한 그림이죠. 그 세 명의 천사들이 각기 따로 있지만 서로 이렇게 하나의 원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삼위일체의 신비와 그 조화와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것을 이렇게 칼라로 이제 보여주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구석구석 훑고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아마 감독은 우리 인간의 삶이 때로는 환멸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림 땀이 그려서 뭐해 말도 하기 싫어 보기도 싫어 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어떤 책을 읽는 것으로 단 한 번의 기도로 어떤 단 한 번의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드레이 류블로프라고 하는 그 수도사의 그 고된 인생 전체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그렇게 사용받고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때로는 타타르인들이 와서 다 쓸어버리는 것 같은 현실이죠. 말이 안 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 안 되는 현실 없이 인간성이 고양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되고 모든 것이 우리가 편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간성이 깊어지거나 사람이 훌륭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넘어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고급한 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전체를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시는 그 그림의 일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안에 다 하나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늠름하게 걸어가시는 명예로운 우리 모든 남포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니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은 포기하고 싶고 자폭하고 싶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으나 주님, 주님이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 본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해나아가며 그러나 우리의 눈은 주님이 가지고 오실 완성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멋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힘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